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Exodus chapter 31 verse 1 to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의 속재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의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아, 설교에 앞서서 우리 같이 한번 그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동영상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플로리다의 어느 그 유치원에서 있었던 크리스마스 잔치 발표 날인데요. 어떤 꼬맹이 소녀가 듣지 못하는 자기 부모를 위해서 특별하게 수화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인데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뭔가 달라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켜주시고요. 우리 김용일 선생님 뒤에 불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이미 말씀드리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엄마 아빠가 듣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가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아이가 자기가 자원해서 수화로 찬양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보신 것처럼 무용이 달라요. 아이들은 일반적인 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6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엄마 아빠 가사가 이거예요 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배운 수화로 엄마 아빠에게 노래를 수화로서 들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저는 뉴스에서 이 동영상을 접하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꼬마가 또 부끄럽거나 또 하기 싫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분 중간에 보셨지만 막 익살을 이렇게 익살스럽게 하기도 하고 중간에 코도 쓱 닦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개구진 표정도 짓고 하면서 아주 밝고 맑게 자기 엄마 아빠를 향해서 윙크도 날리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것을 이제 부모들이 찍어가지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마워서 유튜브에 올린 것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큰 감동을 크리스마스 계절에 이렇게 자아내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설교에 앞서서 보여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이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그 본문을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부사렐이라고는 2절에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지으라고 했다고 해야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을 불렀는데 그 시키시는 일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사렐이라는 사람에게는 뭘 하라고 했는고 하니 가만히 보시면 4절부터 보세요.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깎고 다듬고 두들겨서 만들고 하는 그러한 제사의 도구,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을 만들게 했어요. 그런데 6절에 나와 있는 오홀리압에게는 무엇을 시켰는가 하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7절부터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뭐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들을 만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같지만 하나님께서 전문적으로 하게 하시는 주로 하게 하시는 일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작은 것들 깎고 다듬고 하는 어떤 그런 조그만 도구들을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도구들을 만들게 했고요.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는 번제단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언약궤라든지 큼직큼직한 것들을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을 채우는 물두멍이라든지 큰 것들을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 동일하지만 맡기시는 일들은 다르구나. 그 직분이 다르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분명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반대말. 은혜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비교라는 말로 이렇게 대체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비교. 은혜는 뭐죠? 그저 주신 것이 감사하고 받은 것이 감사하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교는 뭐죠? 내가 이것을 갖고 있지만 옆에 나보다 이거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전혀 감사치 않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비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어서 직분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더 나아가 가정을 주셨고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주셨고요, 자녀를 주셨고요, 부모를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려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 옆에 누구를 불러오셨죠? 하와를 불러오셨어요. 이것 부부의 맺음도 가정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딸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심지어 학업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 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면 여기에서 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좀 비디오를 본 비디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한번 적용을 한다면 그래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부끄러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듣지 못하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해야 되는가? 물론 천진난만한 아이니까 뭐 그런 것을 느낄 수 없을지는 몰라도 어찌 보면 아이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고 열등감이나 이런 어떤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나이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거나 숨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 저 교인들, 젊은 교인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또 자녀를 다 키우신 부모님 대신 그 교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학교를 갔는데 어딜 갔는데 아이가 숨어서 안 나왔다, 울면서 그 어떤 학예 발표회 때 올라가지 않았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또 다른 아이들의 눈에는 어쩌면 조금 숨기고 싶고 불행하게 보일 것 같고 한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의 표정과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기의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요, 또 아이들 앞에서 아주 에너지 넘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 아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다른 아이들의 부모와 자기 부모를 비교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상처받거나 화가 나거나 용기를 잃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더 드러내고 싶고 아이들 앞에서 막 표정을 지어가면서 저기 우리 부모가 있다는 표현을 해가면서 부모들에게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얼마나 그 아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그 부모를 뿌듯하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가정으로, 직업으로, 사업으로, 학업으로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시고 그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직분을 맡았습니다. 아, 나는 왜 이런 직분을 맡았을까? 아, 저 직분을 맡았으면 난 참 좋았을 텐데. 혹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제 새롭게 임명된 그런 직분들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셔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혹시 속으로 아, 내가 저 직분을 좀 맡았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내가 저 구역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성령으로 직접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저들을 부르셨다는 것,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충성을 다하심으로 여러분이 맡으신 직분들을 통해 그 앉은 자리, 선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옆집 남편은 안 그러는데. 아, 우리 와이프는 왜 그럴까? 옆집 와이프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 십계명에 뭐라고 돼 있죠? 예, 이웃집 물건 탐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웃집 아내를 탐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미운 털이 한번 베기면요, 24시간 그 사람을 와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24시간 그 사람을 와치하면 뭘 더 해줄까, 뭘 더 베풀어줄까 하지만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어떤 미운 털이 베기고 어떤 미움을 베기면요, 24시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미워할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나쁜 일을 할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는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미워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깎아내릴까. 사울왕이 다윗왕을 향해서 한번 미움을 품기 시작하니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단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가 조금이라도 뭔가 좋은 일을,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아주 대서특필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24시간 다윗만 생각하고 다윗만 미워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울에게만 있을 정신적인 작용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직장의 동료라든지 혹은 여러분 사업해 오는 어떤 커스터머라든지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왜 저 사람을 나는 만났을까? 왜 내가 저 사람을 대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계속 밉습니다. 계속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저 사람을 내게 맡기셨겠지, 나에게 주셨겠지,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온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앞에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눈으로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지난달에 결혼식을 올린 우리 이브라인 집사님, 이혜진 자매님, 이브라인 집사님 결혼식 때 속으로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외치셨죠? 뭐... 우리 같이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네.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때 행진하는 신랑이 바뀌어서 나올지 몰라 그랬대요, 신부한테. 네. 재밌게 하신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요, 너무나 능력이 있고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이 자기 아내를 내 뼈 중에 빼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로 알았을 때 저들은 참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와가 아담을 꼬셔서 선악과를 매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때 아담은 탓을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준 이 여자가 시켜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습니까? 쫓겨났습니까? 쫓겨났어요. 우리들이 내가 받은 직분, 내가 가진 가정, 직업, 사업,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아이가 그 어머니 아버지를 지키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작은 아이의 어떠한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가정을 감사하는 상황을 통해서도 전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받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선바로 교회의 그 자리, 가정의 그 자리, 직장의 그 자리, 사업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감사하며 은혜로 알고 충성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기뻐하는 일들이 더욱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정리할 것이 있어요. 내가 올 한 해 살면서 무엇과 누군가와 비교를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혹시 멸시한 것은 없었는가? 불행하다고 스스로 느낀 것은 없었는가? 물론 쉬운 인생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원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서 내가 선 자리,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알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4분, 5분 분열이 됐던 교회예요. 누구,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뭐, 바울파, 이렇게 나뉘었어요. 뭐, 예수님파도 있고요. 별의별 이유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멸시해서 정말 4분, 5분 갈라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로에게 정당성이 더 있다라고, 우리가 더 정당하다, 우리가 더 옳다, 이렇게 4분, 5분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교우를 멸시하거나 아니면 그를 부러워하거나 질시하지 말고 너의 부르심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회 앞에 쓰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를 수는 있어도 서로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다양하게 부르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사렐이 나는 맨날 이렇게 조그만 것만 만들고 저 어울려하고 저렇게 큼직큼직한 걸 만드는데 부럽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을 더 알아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할리압은 나는 맨날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근데 저 부사렐은 금을 깎고 보석을 깎고 멋있어 보인다 라고 했다라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등대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온전한 정성을 가지고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교회에 그때 주인도 오고 종도 왔어요. 근데 종들이 부러운 거예요. 주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종들이 어떤 열등감이 생겼고 상처가 생겼어요. 교회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직분을 주고 교회에서는 자꾸만 그것을 권면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의 갈등들이 시작이 됐어요. 주인들은 어떻게 종을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같은 직분 생활을 합니까? 라고 반대하는 입장들이 또 있었던 것이에요. 그 전에 뭐 아볼로파니 뭐 개바파니 예수님파니 이런 어떤 나뉨 말고 이런 어떤 그런 갈등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종을 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종들은 이 종들 중에는요 과거에 다른 나라의 어떤 신하였던 사람도 있고 왕족이었던 사람도 있고 학자였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게 멸망당해갖고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종이지만 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종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이죠. 신분은 종이지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신분을 떠나서 똑같이 한 형제의 자매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갈등이었던 요소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자꾸 안 쓰려고 그러고 직권으로 같이 세우지 않으려고 그러고 종들은 우리도 한번 주님 앞에 충성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오묘한 말을 합니다. 종이라도 주께 속한 뭐라고요? 자유인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이라. 종들 보고는 자유인이라고 그러고 자유인들 보고는 종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것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말이었을까요? 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라는 얘기죠. 종이라고 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상처를 갖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고 너는 비록 신분은 사회적인 신분은 종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해라. 이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들에게는 너희들이 비록 신분으로는 자유인이고 주인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지 말아라. 결국 뭐 하라는 거죠? 겸손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섬기듯이 너희 종들을 섬기라는 그런 뜻의 말씀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 비교해서 내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고요. 누군가 비교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높고 낮음이 없고 더 낮고 못한 것이 없지 서로가 평등하고 서로가 똑같게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그 직분과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달라도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의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사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르신 주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비록 인선위원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이 내려갔지만은 그러나 그 부르신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직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직분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으시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들을 부르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을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부르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불평하거나 자녀를 불평하거나 남편과 아내를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직장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힘든 분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장으로 누가 불러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에 그 셔터문을 열고 닫을 때 어휴 어떡하다가 이 사업처를 내가 한다고 했는가? 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왜 하나님이 이 직업과 사업에 나를 부르셨는가를 이제부터는 연구하고 고민하기 시작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사실 하나만을 여러분이 붙잡아도 용기를 내실 수 있고요. 쓰러지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감동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어떻게 하게 하여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혹은 학업이든 우리의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 감당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이요,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능력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 다음엔 목에, 그 다음엔 완전히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그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정말 자기로서는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의 생명수가 넘침으로 그것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더라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강팍하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넘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당당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와 가정과 직업과 사업 위에서 혹은 학업 위에서 제대로 이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직장 못 다니겠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사업을 감당하지 못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알지만 나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 유명한 엘리야도, 때로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나 도저히 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당장 죽여주세요. 혹은 이 고통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 직무를 내게서 좀 옮겨가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을 감당하다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려다가 여러분의 직장을, 사업을, 학업을 어떻게든 완수해내려고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도 성령을 충만케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저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지만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을 맡기셨습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의 도움이 저 산으로부터 곧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시고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도우시는 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직업과 사업과 학업을 제대로 감당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8절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였죠? 오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직이란, only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신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만드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교회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모함에, 빌기를 마침에 혹은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빌기를 모함에 다함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운영되고 부흥되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빌기를이라는 말이 있어요. 빌기를. 빌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이게 싹싹 빌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저들이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는 것과 100% 성령의 의지와 내 의지가 같아지는 성령의 충만함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욕구가 자꾸만 내려가고 우리들의 욕심이 자꾸만 내려가고 우리들의 본능과 감정과 경험들이 자꾸만 내려가고 동시에 누구의 욕구와 감정과 의지는 올라가요? 성령님의 감정과 의지와 욕구는 올라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시간까지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여러분 부흥 발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은요? 그렇죠. 사업도 그렇고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회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 무엇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이 모든 것이 감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창세기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 운행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당하게 온전하게 만들까라고 연구했다라는 그 원어적 표현을 운행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에 하시는 그 감탄사가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싫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주의 능력을 받아 주의 성령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업과 사업과 학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쁘고 우리가 보기에도 감격스럽고 기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자기 아들이 8살 되었을 때에 자기 연구소에 연구한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는 자는 아들을 데려다가 얘 아들아 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세상 최고의 발명가가 발명해놓은 2000가지가 넘는 발명품이 타고 있어. 너 이거 다시는 못 봐. 봐. 근데 토마스 에디슨이 그때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다 태우시는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실 거구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에디슨이 발명해낸 것들이 그 이전에 만든 것들보다 그 이후에 만든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가 아닙니다. 그 IQ가 천재 IQ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아둔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가능하게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 일부가 저 달라스 지역에 있는 유나이티드 월십이라고 하는 수련회에 참여를 합니다. 작년에 저도 인솔에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굉장한 강행군입니다. 막 찬양을 한 시간 가까이 연속해서 부르고요. 말씀을 목사님이 한 시간 반, 두 시간 연속해서 막 하고요. 그거 끝나면 또 분반 모임 하고요. 뭐 아주 아주 뭐 바쁘게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있는지요. 난 우리 교회들 여기서 이렇게 얌전하게만 봤지 못 봤어요. 꽁충꽁충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꽁충꽁충 뛰면. 제가 그걸 신기해서 이 촬영으로 좀 막 찍어놓고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찍으면 좀 부끄러우니까 안 뛰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면은요, 막 더 뛰어요, 더 뛰어요. 벙벙 뛰어요, 벙벙 뛰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들 있으면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갔던 아이들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가서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가서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성령 충만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받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연말 연시에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을 환경을 만드셔서 옷장도 좋고 그 어디도 좋습니다. 창고라도 좋고 교회라도 좋습니다. 들어가셔서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때까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되어져 있는 것처럼 나한테 성령 충만이 와? 에이, 정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서 약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구약과 신약은 테스트모니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 다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 직분을, 가정을, 직업과 사업을, 학업을 하려면 걱정부터 앞서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루어내게 하시는 이는 다름 아닌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어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 들여진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을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문제만을 바라봤더니 그렇게 살찌기로 유명한 제가 3kg, 4kg가 그냥 일주일 안에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았어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셔가지고 도로 3kg가 쪄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싹 다 데리고 어디 기도원이라도 올라가고 싶어요. 정말 한국 보면 연말 연시 어때요? 그냥 뭐 부정 세고 신정 잘 안 세니까 연초면 그 재직들 데리고 목사님들이 그냥 금식교단에 데려가서 2박 3일, 3박 4일 막 굶겨가면서 머리 찍어 누르면서 안수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참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고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인데 더불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고 우리들의 후배가 가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어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자식으로 여기고 위하여 기도해서 그가 정말 목사 위에 목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학생들, 청년들 자식처럼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생각나지 않은 것들이 생각나고 용기 나지 않던 것이 용기가 나고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2만 5천 명이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고 웬만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에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사도 열둘이 이 모든 일들을, 그때 담임 목사는 야고보가 이제 담임 목사시고 나머지 열한 사도들이 그를 도와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이웃들을 구제하는,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심지어는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유대파 과부를 더 도와줄 것이냐? 헬라파 과부를 더 도와줄 것이냐?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과부된 자들을 더 도울 거냐?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과부들을 더 도와줄 거냐?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데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더라. 이때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은 제쳐놓고 우리가 하지 말아도 이런 성도들끼리 알아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이것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함에 전무할 터이니 바로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해서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집사제도가 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수집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던 일들을 대신 할 사람들을 뽑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만 5천 명이나 되는 숫자 중에서 집사를 몇 명을 뽑았다고요? 오늘 보니까 일곱 뽑았어요. 일곱. 그런데 그 조건이 어떤 사람이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나는 성령 충만해. 근데 이상한 사람이 날 자꾸 욕해.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요. 그 기도원에 가면 이제 밥을 공짜로 주는 기도원이 많았어요. 그 줄을 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짜로 주는 데는 이상하게 경쟁심이 더 발동하는 것 같아. 이게 어떤 분이 어떤 걸 저 한 50대 정도 되신 분 앞에 슬쩍 실실 웃으면서 새치기를 했어요. 근데 그 50대 중년의 여인이 듣지도 못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도원에서. 근데 그분이 방금 전까지 뭘 하던 분이냐면요, 성령 충만하고 예언한다고 사람들 머리를 꽉꽉 누르면서 안수기도 했던 권사님이에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두 충만해야 되죠? 사랑과 온유와 겸손도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삽시간에 얼음이 돼버렸어요. 내 칼국수를 네가 노려? 그분한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안수기도 받으러 갔을 거야. 어떻게? 안 가요, 안 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더 보면 교회 안뿐만 아니라 외인들에게 인정받은 자를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앞에 주일 성도의 5대 기본생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전도.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은 이것을 하시는 분을, 그런 분이 안수집사님 되기를 원해요. 1년직인 서리집사는 훈련받는 입장이니까, 조금은 부족해도 훈련받는 입장이니까 그 집사의 직을 받아 1년 동안 훈련받고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만, 안수집사는 뭐죠?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집사의 직을 하는 영구직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 못지않게 사도의 일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목사급 정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심지어요 그 안수집사님들 중에서 담임 목사가 나오던 것이 이 얼마 전에 미국 침례교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고 칭찬받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더욱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출발이 무엇이냐? 지혜가 넘치고 칭찬을 받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사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뭐였죠? 성령이 충만한 것이었다. 하는 것마다 지혜롭고 하는 것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대한 종들,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서 보다 아름답고 훌륭하신 안수집사님들이 더욱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울러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아 그렇다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덕목 역시 성령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덕목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얘기하다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디옥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수만 명 중에 참 어렵게 뽑는 안수집사의 한 사람으로 외국인을 택하여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을 감당 세우는 데 있어서는 누구와 더 알고 누구와 더 모르고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을 우선시한다는 그런 사실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 선입관으로 주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첫째의 조건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면 누가 당할 이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면 그것이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면 그 효과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직업과 사업이 영원히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세상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전하고 전하여도 다 전할 수 없음을 한탄하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그대로 지내며 성령 충만하여 주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업과 사업과 학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부르심 받은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 그 누구와 비교하여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능과 감정과 경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교회 모든 주신 직업과 사업과 학업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사.